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번 대선에 부정이 없었다고 밝힌 선거 보안 최고 당국자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기반시설 안보국의 크리스토퍼 크랩스 국장이 해고됐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선거 보안에 대한 크랩스 국장의 성명은 매우 부정확했다고 밝히고 이번 선거에서는 죽은 사람이 투표하고 참관인들의 투표소 입장이 불허됐으며 개표기 결함으로 자신의 표가 바이든의 표로 바뀌는 등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크랩스 국장은 해임 소식이 전해진 뒤 트위터에 자신의 복무를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오늘을 방어해 내일을 안전하게 라고 썼습니다. 앞서 사이버 기관시설 안보국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면서 표가 삭제되거나 분실 변조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크랩스 국장의 경질에 대해 그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거를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국가안보 대처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17일 차기 대통령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당국의 공식 브리핑에서 차단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직 정보, 국방, 외교관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분열된 나라와 혼란스러운 세계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데이비드 코원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 스탠리 맥크리스털 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사령관, 에브릴 헤인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 12명의 안보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민간 제약회사 측과도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조달청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당선인 인증을 하지 않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인수팀 및 자금 지원 등 정권 인수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내년 1월 중순까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을 각각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병력을 재배치하라는 대통령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직무대행은 테러와 불안정, 분열과 증오의 세력이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인 작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약 4,500명, 이라크에는 약 3,000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습니다. 밀러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마크 밀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해당 계획을 지지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군 지휘관들은 계획을 이행하기로 동의했다고만 말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4년 전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번 감축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관사는 테러 지역에서 미군 병력을 추가 감축하는 것은 실수라면서 탈레반은 이번 감축을 정당화할 만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엔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도 전날 성명을 통해 섣부른 철수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올바른 시점에 조율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함께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18일 새벽 시리아 남부에 위치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르드스 군의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날 성명에서 골란고원 지역에서 이란 무장세력이 지휘하는 시리아 부대가 매설한 폭발장치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군수품 저장소와 지휘소, 시리아 대공미사일 포대 등 이란 쿠두스군과 시리아군 시설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국영매체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으로 시리아 군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장이 안보리 이사국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려면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가 필요하고 중국의 참여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최근 출간한 세 번째 회고록에서 밝혔습니다. 밤사이 세찬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 강원도, 황해도 지역은 오늘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치지만 평양과 중강 강계 삼지연 지역은 눈도 예보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많은 곳은 5도에서 6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삼지연이 6도, 풍산이 6도지만 선봉이 오늘 4도로 가장 낮습니다. 장제는 18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내려가고 동쪽은 오르겠습니다. 선봉이 7도, 장제는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1.5에서 3m로 역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이 안보리 이사국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겪는 피해는 제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 간 의견 불일치로 대북제재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정제 수입 한도 초과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의 정제유 수입 초과에 대한 안보리의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Russia and China have been stalling the process. As a result, the UN cannot determine conclusive.
호이스겐 대사가 언급한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문제는 지난 2017년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 23975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북결의 23975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은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할 때 정확한 양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으로 이들은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그 단위를 배럴이 아닌 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바로 이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북한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단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안보리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를 거부하며 이 부분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호이스겐 대사는 말했습니다.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two delegations are politicizing this topic. So both China and Russia still stalling today.
호이스겐 대사는 또 현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재 회피 활동을 이어가는 등 제재 이행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문에 북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제재가 아니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If North Korea would stop their illegal programs, they would no longer need.
북한이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춘다면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쓰지 않고 국가 발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호이스켄 대사는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을 주요 우선순위로 놓고 진행하고 있고 면제 승인까지 평균 이틀 이상이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ese exceptions are being treated on a priority level. It doesn't take on average no more than 2 days.
호이스켄 대사는 또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대북 지원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려 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개입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면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16일 미국의 제재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기록과 차기 행정부를 위한 재연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주 저자인 대니얼 프라이드 전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 문제에서 대북 사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역량을 다루는 것이 다른 목표를 희생하고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 안보 과제인지 아니면 오바마 전 행정부처럼 이 사안을 용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택한다면 대북 제재와 다른 형태의 압박을 다시 한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압박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지원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 위협과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주요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는 미국의 재정적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며 대안으로 중소규모 중국 은행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북 사안에 관해 미국과 협조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가로 다른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차기 행정부는 대중관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북한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그리고 인권 제재로 나눠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와 실패를 평가하고 차기 행정부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행정부가 전반적인 제재 정책에 적용해야 할 제언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17일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제재는 외교적 도구라며 이는 다른 정책과 연계돼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are a tool. They're not a magic wand that gets the other guy to surrender.
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제재 정책에 있어 조급해하거나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Another rule is think about the end game. When you go into sanctions, how are you getting out of them?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차기 행정부가 제재의 종결과 선행 조건도 고려해야 하고 제재 부과 시 처음부터 이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이 특정 행동을 실행에 옮겼을 때 제재가 사라질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또 제재 정책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재의 목표뿐 아니라 세부사항 설계와 이행 과정에 동맹국들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회고록이 17일 약속의 땅이란 제목으로 출간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8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 겪은 일들을 기록한 이 회고록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행한 핵무기 없는 세상 연설에 대해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연설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고 강제 가능한 경제 제재를 포함해 두 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 하루 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회고록에서 북한이 태평양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실제 연설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로 사용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며 규칙을 어겼다며 이 같은 위협과 불법 무기 등을 통해서는 절대 안보와 존중으로의 길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broke the rules once again by testing a rocket that could be used for long-range.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낸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습니다. 당시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는 6월 12일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냈습니다. 대북결의 1874호는 화물과 해상 검색 강화, 금융, 경제 제재 강화, 무기금수 조치 확대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담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안보리 결의 채택에 대해 라이스 전 대사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협력하는 것으로 보이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가 꾸준하게 개선되고 지지가 있었던 덕에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또 하토야마 유키오 당시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 등 동북아 국가 정상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펴낸 회고록은 세 번째로 앞서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상원의원 시절인 2006년에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꿈들을 그리고 대선에 첫 출마한 2008년에는 담대한 희망을 출간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국제기구의 거듭된 우려와 관련해 북한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보도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세계 각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운영과 해킹 공격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핵 활동은 여전히 심각한 우려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근 지적과 관련해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주 유엔 총회에서 영상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히 위배돼 무척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안전 조치 협정 이행을 위해 IAEA에 협력하고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제시한 비전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사의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은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3일 국가가 지원하는 러시아, 북한의 해커들이 7개 유명 제약사와 백신 연구자들로부터 귀중한 데이터를 훔치려고 시도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의 표적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이었으며 한국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등에 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분열적이고 파괴적이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관심을 집중하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과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가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정부들과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계속 경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를 정상작동시킬 수준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또 주한미군 주둔이 영내 투사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은 1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역량에 대한 미 중앙정보국 CIA의 최신 평가를 전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ICBM이 정상 궤도로 비행한다고 가정할 때 대기권 제지집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기술로 북한의 기술 완성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헤리티지라는 이날 발표한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위협이 지난해와 비교해 변함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위협 행동 부문에서는 적대적, 도발적, 시험 중, 단호, 온화 다섯 단계 중 세 번째로 높은 시험 중을 유지했습니다. 위협 역량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공할, 강화 중, 능력 보유, 열망하는, 미미한으로 나눠진 다섯 단계 기준 중 두 번째로 높은 역량 강화 중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협 행동 부문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도발적, 위협 역량 측면에서는 최고인 가공할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이 단체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역내 적극적 도발적 행위자로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북한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올해 3월에만 9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중이며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ther they've got 10 nuclear weapons, 100 nuclear weapons, or growing to 1,000, it is clearly a priority for the North Korean.
북한이 10개 핵을 보유했든 100개 또는 1,000개로 증가시키려 하든 매우 역량 있는 장거리 공격 무기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며 이는 미국의 적대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는 겁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해 보고서에는 미국의 동맹 평가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유럽의 경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폴란드 등의 최전선과 독일, 프랑스 등 후방국들의 인식차와 분담금 기업 미비를 심각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가 미 국방 전략의 최우선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경제, 군사적 역량 증진을 통해 향후 10년 내 역내 패권 장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관점에서 필요한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 일본, 한국, 호주를 꼽으며 세 나라를 아시아 3두 체제로 명명했습니다. 이들 세 개 나라와 미국의 동맹 관계는 시진핑 체제가 중국을 세계 패권 국가로 올려놓기 위한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에 걸친 확장 정책, 이른바 중국몽 목표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한국, 호주 내 미군 주둔은 군사력 투사 관점에서 유연성과 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병력 증원국으로서 이들 동맹들의 군사적 자원에 기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드 선임연구원은 역내 미군 주둔은 미국의 국익에도 직결한다며 미군이 역내에 없다면 동맹들은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의문을 가질 것이고 결국 동맹들로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드선임연구원은 또 미군이 유라시아와 아시아 두 지역의 거대 패권을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병력 전개와 같은 새로운 세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have a Russia problem and you have a China problem, we don't want to be limited to just focusing on the one.
한편 보고서는 향후 아시아 내 3두 체제의 운명은 일본, 한국, 호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3두 체제를 분리,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이들 나라가 처할 안보 위험은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의회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 이후 워싱턴 의정활동에 복귀했습니다. 의회에 계류돼 있는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20여 건인데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안 등 총 22건입니다. 이번 회기에 포함되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의회에 상정된 총 31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 중 약 30%인 9건이 처리된 겁니다. 미 의회 회기는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은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이번 회기는 상원 12월 18일, 하원 12월 10일 종료되는데 추수감사절 휴회 주간을 제외하고 남은 올해 의정활동 기간은 2주에서 3주에 불과합니다. 하원은 한반도 관련 안건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미한동맹과 관련된 두 건의 결의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심의한 뒤 채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과 민주당의 톰소즈 하원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입니다. 특히 수호지 의원의 결의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단연 단위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채택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20건의 안건은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지난해 초 상정한 한국전쟁 종전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 의원 수를 늘려 현재 총 51명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장 오래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중도 성향의 민주당을 비롯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상정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는 지난해 말 제정된 원비어법에 이어 의회에 추가 대북 제재법이 될지 주목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장기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상하원 공통의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법안 등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엘리엇 앵겔 위원장실은 해당 안건들의 연내 심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17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대부분 장기 계류 중인 이유는 미 정치권의 관심이 11월 3일 선거에 쏠린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문제가 의회 우선순위에서 밀린 타스크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과 하원은 11월 3일 선거 이후 이번 주부터 의정활동에 복귀하며 코로나 여파로 인한 추가 경기 부양 법안 합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연설을 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조언을 한국 측에 잇따라 내놨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이 수동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하겠지만 한국 외교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거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바이든 전 부통령의 동북아 정책을 자문해온 자누지 대표는 17일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여시제와의 온라인 화상 대담에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해 우리도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수동적이었고 8년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전략적 인내는 결코 방임이나 비활동을 의미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비극이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다만 전략적 인내가 부당하게 취급된 측면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핵실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직면해 있었고 북한과의 전면적인 포용 정책을 꺼리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마주해야 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했고 오바마 행정부는 실제로 인내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외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국 정부 사람들을 좋은 측면에서 놀라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도하는 역할을 주장하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분단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한국 국민이 만들어내야 하고 미국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렇지만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딜레마는 한국 국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는 없다며 한국의 지도자들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이 둘이 함께 가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확인시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두 과제는 마치 2인 3각 달리기 경주처럼 한쪽이 너무 앞서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라며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긴밀히 협력하는 치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문 대통령이 미 차기 행정부의 평화와 종전 그리고 핵 위협 제거에 동시 대응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러면서도 한국이 미국에게 적합하지 않은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남북협력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며 미국은 안보 딜레마 해소를 돕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한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했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특히 미 행정부와 국제단체 등을 넘나들며 30여 년간 동아시아 업무를 다룬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18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 화상 간담회를 갖고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의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외교적 해법이 바이든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조언했고 이 장관은 이를 교훈 삼아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예실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 진전 등 당시와 상황은 변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한미 공동으로 한층 진화된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바이든 전 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 쪽의 대표적인 외교 안보 분야 원로입니다. 지난 1999년 10월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며 페리 프로세스로 불리는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 로드맵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미북, 북일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단계 접근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 장관은 클린턴, 김대중 정부 간 조율과 협력에 기초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교훈 삼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미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 회의를 개최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최 여부가 미국에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맞춰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엔 전년도에 이어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가 2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2018년에는 8개 나라만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의 북한인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미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안보리 회의가 소집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 국무부는 당시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대사들과의 회동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올해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VOA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될지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VOA에 미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룰 것을 확고하게 주장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자는 6천 명을 넘었지만 확진자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북한 등 저소득 국가들이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북한에 반입하려면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의 코로나 의심 증상자가 6,17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최신 코로나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의심 증상자 가운데 8명이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북한 주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5명은 10월 22일에서 29일 사이 의심 증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까지 격리된 누적 인원은 32,356명이며 실시간 유전자 증폭 방식으로 검사한 사람은 12,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11월 5일까지 북한이 보고한 공식적인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듀크대 글로벌 보건연구소 웬 후이 마오 박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심 증상자를 분류했는지 정보가 더 필요하지만 의심 환자가 6천여 명에 달해도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Recently, China had several small-scale break in some city, and the government got like very massive testing, and they test millions of people, but there are only few number of cases. So I will not.
마오 박사는 최근 중국도 일부 도시들에서 소규모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당국이 주민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지만 확진자는 몇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이 의심 증상자를 일반인들로부터 잘 분리한다면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마오 박사는 11월에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 명의 무증상 환자가 발생해 1,660명을 상대로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상하이, 다렌, 베이징에서도 대규모 검사가 진행됐지만 확진자는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 현황에 관한 북한 당국의 보고에 줄곧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제약회사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높은 임상 효과를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북한 등 저개발 국가들은 백신 확보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듀크대학 글로벌 보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유한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이미 90억 회분 이상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며 저소득 국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re are a lot of concern about these less developed countries whether they can have enough vaccine. And also, even with enough vaccine, they may not have the capacity to deliver.
마오 박사는 저개발 국가들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확보하더라도 자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발표한 미국 화이자사 백신의 경우, 특히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 유통해야 하는데. 저개발 국가들은 관련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So both require low temperatures, but the Moderna one is less low, so that means that it can be distributed slightly easier.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백신 연구소의 졸탄 키스 연구원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보관 온도가 덜 낮아서 약간 쉽게 더 외딴 지역까지 보급할 수 있다면서도. 저온 유통은 개발 도상국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대북 제재 면제라는 관문도 넘어야 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익명을 요청한 미국의 구호 전문가는 17일 VOA에 UN 제재가 백신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지는 않을 테지만 냉동고 등 백신을 북한까지 보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백신 보관과 운송에 관련된 물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가 금지한 차량, 금속, 전자제품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크리스토퍼 안 씨 측이 사건 배후에 미국 정부나 북한이 있을 수 있다며 검찰에 관련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조선은 북한에 의해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한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김한솔이 현재 미 중앙정보국 CIA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이 지난달 법원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을 검찰이 넘겨주지 않고 있고 해당 증거의 존재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협조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안 씨가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지난해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직원 등을 결박하고 협박한 혐의로 스페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이 중 유일하게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돼 현재 스페인 송환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검찰 측의 증거를 요구하며 제출한 문건에는 흥미로운 주장도 담겨 있습니다. 미 검찰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증거에 북한인들도 당시 습격 사건에 동의했다는 점과 미 정부가 암묵적이든 명시적이든 자유조선의 습격을 승인했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은 당시 자유조선의 습격 사건에 미국 정부, 심지어 북한 측의 승인이나 동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 검찰은 반박 서류를 통해 자유조선 측이 주장하는 증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재판부도 결정문을 통해 변호인이 요구한 총 10개 증거 항목 중 한 개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공개를 허가한 한 건의 증거는 미 수사당국이 엿들은 북한 당국자들 사이의 교신으로 여기에는 자유조선의 습격 사건이 강제적인 침입이 아니었거나 북한 대사관 측 목격자들이 말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증거 등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변호인이 해당 증거 자료를 받았는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배후에 미국 정부 혹은 북한 측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 등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자유조선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 대사관 직원의 망명을 돕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자유조선 관계자 등이 체포돼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에 의해 암살될 위험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조선은 최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탈북을 돕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카이자 살해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해 신변 보호를 한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남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요원들의 사주를 받은 외국 여성들의 독극물 공격으로 살해됐습니다. 김한솔은 김정남 살해 사건 약 3주 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해 자유조선의 전신인 천리만 민방위를 이끄는 에이디련 홍창 씨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아버지인 김정남이 살해된 뒤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있으며 자신들은 홍창 씨에게 매우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 씨는 16일 미국의 주간지 뉴요커 기고문에서 2017년 자유조선이 김한솔의 가족을 구출한 과정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씨는 스페인 습격 사건 이후 홍창 씨를 뉴욕 맨해튼의 한 식당에서 만났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련 사건들의 자세한 내용 등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정남 살해 사건 당시 마카오에 거주하던 김한솔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직후 홍창 씨에게 연락해 마카오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창 씨는 김한솔과 모친, 여동생이 타이완 공항에서 크리스토퍼 안 씨와 만나도록 주선했고 김한솔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세 개 나라와 협의 끝에 한 개 나라로부터 허락을 받아 김한솔 가족 등에게 네덜란드로 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숙희 김 씨는 김한솔과 가족들이 다음 날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들에게 인계된 뒤 이들이 함께 네덜란드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갔다며 김한솔이 CIA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김 씨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CIA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어디론가 데려갔지만 그곳이 네덜란드인지 혹은 다른 나라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는 이집트 업체 오라스콤이 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수익금의 해외 반출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비협조로 인한 이런 사례는 북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외자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의 이동통신업체인 오라스컴은 지난 2008년 북한과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한 뒤 북한에서 손전화기, 즉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용자 급증으로 고려링크는 북한 당국이 강성네트와 비열 등 경쟁업체를 설립하기 전까지 3,400만 가입자를 확보해 2015년 전으로 6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라스컴의 옛 재무제표 등에 따르면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한 오라스컴은 2012년부터 수익금을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을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의 조선일보는 17일 나기브 사위리스 오라스컴 회장이 지난달 홍진욱 이집트 주재 한국 대사와 만나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한국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사위리스 회장이 회동에서 6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는데도 북한 당국의 반대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출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오라스컴 측에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해외 송금이 불가능해 6억 달러를 주고 싶어도 못 주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외교정보당국은 북한이 이 돈을 수년 전 여러 경로를 통해 송금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외환을 담당하는 조선무역은행 등에 본격적인 금융제재를 가한 때는 대북결의 2371호를 채택한 2017년으로 북한 당국의 의지가 있었다면 그 전에 송금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오라스컴이 합법적 경로를 통해 수익금과 투자금을 회수할 기회는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BOA는 오라스컴 측에 수익금 송금 여부와 북한에서 현재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물었지만 17일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라스컴의 마날 압달 하비드 대변인은 2년 전 BOA에 신규 대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을 접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라스컴처럼 대규모 투자를 한 뒤 수익은 물론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거나 차관 등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중국의 대기업인 시안그룹은 지난 2012년 북한 광산업에 3,700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인터넷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북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2017년에 펴낸 대외 투자 합작 안내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맹목적인 대북 투자로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다며 투자할 때 법령과 규정뿐 아니라 현지 설비 여부, 사회 기반 시설, 운임, 전력 사정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지난 2003년 북한 명지총회사와 합작으로 광산 개발을 위해 665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한 투자금은 25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2000년 이후 북한에 제공한 차관은 10억 달러가 넘지만 북한 당국이 상환한 건 2008년 현물로 갚은 250만 달러 상당의 아연괴뿐이었습니다. 또 스위스 수출 신용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7년 말 현재 스위스에 2억 900만 달러의 빚이 있으며 스웨덴은 2016년 말 현재 3억 1,800만 달러, 영국과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호주에도 각각 수천만 달러의 빚이 있지만 갚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경제 특구를 30개 가까이 늘렸지만 투자 유치를 거의 하지 못하는 것도 장기간 축적된 신용 불량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VOA에 오라스컴 사례뿐 아니라 금강산 한국 측 시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일방적인 철거, 지난 6월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모두 신용불량과 직결된다며 북한의 최대 문제는 제재가 아닌 국가 신용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 problem for North Korea is even if the sanctions are lifted, they still are to have no credit. Nobody will lend them money because of all these.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국제 신용이 없고 빚을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차관 제공이나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신용보험 업체의 하나인 아트라디우스는 채무 불이행 등 계약 의무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국가별 위험 지도에서 북한을 매년 다른 10여 개 국가들과 함께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의 고질적 문제가 이런 대외 신용 불량과 직결된다며 북한이 외자를 유치하려면 국내 사유재산을 순차적으로 인정하고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국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에 세찬 비와 함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도 동반됐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강원도 지역은 오늘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내일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선봉과 김책 지역의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또 선봉, 중강, 강계, 평양에 내리는 눈의 양은 2에서 5cm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에서 3도, 양강도와 강원도 지역은 5에서 6도가 올라서 포근하게 시작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비바람의 영향으로 서쪽은 크게 내려가고 동쪽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그리고 대부분 지역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평양과 양덕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저녁에 오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평양과 남포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남포 양덕은 13도, 신의주는 8도, 구성은 12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아침 기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 양덕, 남포가 14도, 신의주는 8도, 구성은 10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비가 그칩니다.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다소 바람이 약해지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5도, 개성 13도, 사리원 15도, 신계는 14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주와 사리원이 15도, 개성이 18도, 신계가 17도입니다. 강원도 흐리고 비 내리다가 원산 지역만 비가 그치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원산은 오후에 바람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12도, 장전 18도, 평강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평강이 16도, 장전 20도, 원산 18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입니다. 함경 북도 지역은 오늘 종일 흐리고 비 내리겠고 함경 남도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 또 함흥은 맑아지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대부분 지역도 오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선봉은 오전에 바람이 더 강하고 함경 남도 지역은 오후에 바람이 강해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1도, 김책은 8도, 청진은 7도, 선봉은 4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고 장진의 낮 최고 기온은 12도, 김책 13도, 함흥은 17도, 선봉 7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흐리고 비 내리고 풍산 지역의 비는 오후에 그치고 삼지연은 눈으로 바뀝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는 7도, 김영권과 삼지연 지역은 아침 6도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10도, 김영권 13도, 희산이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리다가 오후에는 비가 그치지만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1.5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도 1.5에서 4m로 오전에 먼바다 쪽이 더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김책과 자강도 지역은 눈도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고 함경 남도 지역만 계속 구름이 많이 낍니다. 이렇게 구름 많고 흐린 날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일요일 오후 서쪽 지역부터 맑아져서 수요일까지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포근한 기온은 오늘까지입니다. 내일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서쪽에서 찬 기운이 들어옵니다. 한동안 매서워지는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번 대선에 부정이 없었다고 밝힌 선거 보안 최고 당국자를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안보국의 크리스토퍼 크랩스 국장이 해고됐으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선거 보안에 대한 크랩스 국장의 성명은 매우 부정확했다고 밝히고 이번 선거에서는 죽은 사람이 투표하고 참관인들의 투표자 입장이 불허됐으며 개표기 결함으로 자신의 표가 바이든의 표로 바뀌는 등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크랩스 국장은 해임 소식이 전해진 뒤 트위터에 자신의 복무를 명예롭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오늘을 방어해 내일을 안전하게 라고 썼습니다. 앞서 사이버 안보 기반시설 안보국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가 미 역사상 가장 안전한 선거였다면서 표가 삭제되거나 분실 변조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크랩스 국장 경질에 대해 그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거를 지킨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와 국가 안보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은 17일 차기 대통령에게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당국의 공식 브리핑에서 차단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직 정보, 국방, 외교관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고 언론이 지적하면서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이 직면한 위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분열된 나라와 혼란스러운 세계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일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데이비드 코원 전 중앙정보국 부국장, 스탠리 맥크리스탈 전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 에브릴 헤인스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 12명의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민간 제약회사들과도 만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연방조달청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당선인 인증을 하지 않아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인수팀이 자금 지원을 비롯한 정권 인수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가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FAA는 18일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문건을 통해 737 맥스 기종이 여객 운송 업무를 다시 진행할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사의 주력 기종인 737 맥스는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동안 운항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사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해당 기종 두 대가 추락해 340명 이상 사망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스티브 디슨 FAA 청장은 이날 서명한 운항 재개 허가 문건에서 두 사고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판가리를 통해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해당 기종에서는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 보잉 측은 우리 시스템이 모든 규제 기준을 맞추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밝히고 사고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항기 조종사 연합회 측도 성명을 통해 737 맥스의 운항 복귀에 필요한 기술적인 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은 최근 각국 항공사들이 737 맥스 구매 계약을 취소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한 FDA 국장은 17일 루시라 종합검사 도구에 대한 상용 승인을 발표하고 집에서 스스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한 국장은 이번 조치가 진단 방식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사 방법 확대를 통해 질병 전파에 대한 공중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도구는 $50 미만의 가격으로 시판될 전망입니다. 검사자 스스로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휴대용 장치에 연결하면 30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조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11월 19일 목요일